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7월 그리고 8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디도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의 27권의 책들 가운데 17번째 책이 되겠고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집필한 편지가 13통이 있는데 그 13통의 편지들 가운데 12번째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Paul's Letter to Titus 또는 Letter of Paul to Ti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디도만을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계시면은 디도서 굉장히 짧거든요. 3장 15절 맨 끝장을 한번 보세요.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Grace to you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From Paul to Titus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To you all 이렇게 끝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디도가 그레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된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그레데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와 있고요. 디도는 그 섬에 남아서 계속해서 새로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크리스천 라이프를 막 시작한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한 서신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나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어떻게 끝나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3장 15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 외에. 여러분들이 그 이 바이블 앱 같은 것을 가지고 월드 서치를 해보면 디도서에 good, 좋다, 좋은 이런 표현이 자그마치 9번 나옵니다. 3장 안에 9번, 한 장에 적어도 3번씩은 반복해서 good, good, good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Grace does good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풋이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7번에 나누어서 우리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서신의 서두 이제 오프닝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을 통해 저는 이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Good will. Good will.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왜 디도는 이 편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디도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왜 이 편지의 내용이 꼭 필요했을까요? 왜 이것을 쓰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배워야 할까요? 이 서신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od will.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그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모여 하죠. 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직업을 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많아요. So the will of God that we're looking for is primarily very personal and specific and detailed. What's it for me? kind of questions.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 디도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Something general and very foundational.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하면 I know that.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게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 Following God's will that is already revealed. Something that you probably know. Grasping that is more important than to seek after something that you don't know. 여러분 시험을 쳐보셨잖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부터 푸나요? 모르는 것부터 푸나요? 아는 것부터 푸나요? 모르는 것부터 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You get stuck. You run out of time. You check answers that you already know. And then you go back and try to find answers to something that you don't know. That's how life works.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꾸 모르는 거 그냥 몰라요. 안 가르쳐줄 확률이 99%예요.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뭐 이 막 계시가 꿈이나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붙잡으면은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디도서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온라인 크게 두 가지예요. We're called to find God's good will.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죠. We're accountable to follow God's good will in our life. Finding and following God's will.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 이 타이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디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만 주의 종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워킹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펑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기정사실이에요. You can't avoid God's will because we're here as God's creatures. We do not exist by ourselves. Only God is.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디자인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외면하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디스펑션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일 이유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인생의 참되고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Servants serve. 종의 존재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You owe everything to God, especially if you're saved by His grace.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 조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몸이라는 단어에, 몸이라는 말에 삶이라고 넣어도 좋아요. 너희 삶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삶으로 With your life, bring glory to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이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그 명칭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one who is sent. 그래서 servant이라는 그 명칭과 apostle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ent to serve.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울은 그래서 그레데에 간 겁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섬겼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디도도 보냈고요. 디도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노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 am sending you.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 우리 성령 얘기했죠. 성령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오이코스 보고서에 보니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디도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그거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도에게 지금 전수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참 아들된 디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물로 제시할 정도로 환례받지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레데 섬에서의 그 사역은, 그 복음 사역은 바울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디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아들로 이 서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Like Paul, like Titus. 영적으로 말해서 부전자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You have to find it first. But help other people to find it as well. 그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 뜻을 잘 찾으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누군가도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듯이 여러분도 오이코스 가셔서 오늘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함께하는 지체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이 찾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굉장히 제너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헬라 원문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믿음의 형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답을 먼저 가르쳐드리면은 Saving Faith, Growing Faith, and Shar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성숙을 이루는 믿음이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을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이런 믿음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굿.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생각뿐인 거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여기서 나눠서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잠시 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이라는 것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것을 믿음을 중심으로 풀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뭘까? 영어 성경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d's elect. God's elect. Election.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큰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이의식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레미야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인용을 하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누구 마음대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그 뜻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나요? 사실 그 당시의 문화는 제자들이 랍비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대예요. 거꾸로 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죠. 그걸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figure out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과해요, 사실. 이 말씀도 다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그 순간 이후입니다. 그 순간 이후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이 없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한다면, 여러분 이 saving faith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은 된 건지 확인하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You have to check for yourself whether you're really saved or you're just thinking that you're saved. Saving faith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잘못됐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Saving faith는 반드시 또한 growing faith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바울은 이 자라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1절 말씀 계속 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경건함, godlines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진리의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짚어보면 되죠. 로마서 10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Faith comes by what?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 왜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너무나 몰라서 안 자라는 겁니다. 말씀 너무나 몰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키가 자라듯이, 뭐 여러분 더 이상 안 자라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양분을 부드러운 음식에서부터 단단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믿음이 자란다. 그럼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미숙한 믿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경건함, 경건함, godliness.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 여러분들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네. 경건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왜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godliness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잔파이프 목사님의 그 이 묵상집 타이틀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God Word Life. God Word Life.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upward, forward, backward 이런 얘기 하잖아요. God Word Life. 그게 가들리네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변화되는 삶이에요. 변화되는 삶.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을 10년 동안 반복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영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모태신앙 많습니다. 모태신앙 뭐에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자랑인 줄 아십니까?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잘 믿으세요, 여러분. 똑바로 믿으세요. 변화하세요. 주님 더 사랑하세요. 닮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경건한 신자야. 그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세요. 여러분, 왜 그런 목표는 세우지 않나요? 왜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자꾸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그런 목표는 세워놓고 있는데 내가 10년 뒤에는 뭐 얼마를 벌고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그런 목표는 세워놓고 있으면서 왜 더욱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목표는 왜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하자, 기본. 그리고 나서 뭐 직장이나 뭐 미래나 이런 거 얘기하자.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엉뚱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막연히 바라고 우리 헛짚지 맙시다, 여러분. 헛짚지 맙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경건함, godliness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Christian living. Godliness is the beginning, middle, and the end of Christian living. 경건함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경건하게 추구하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sharing faith 이게 돼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saving faith, growing faith도 되고 sharing faith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사실 saving faith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그렇죠? Growing faith는 현재예요.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오늘, 지금. 그런데 sharing faith는 여기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소망은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의 그 근거가 이 소망에 있다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 eternal life는 미래형이에요.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그냥 foretaste, 미리 약간 맛보는, 우리가 오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천지 차이죠. 그 나라는, 그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 믿음은 이 소망, 이 영생의 소망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 영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설명 가능한가요? 영원 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내가 없었는데. How do I know? How do I understand this?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영원 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사오니 믿사오니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그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그 이루신 그때, 그때에 자기 말씀을, 3절에 나오는 말씀은 2절에 나오는 약속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셨어요. 이런 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do가 아니라 done입니다. It's done. It's finished.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evangelism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preaching 또는 proclamation이에요. 바울의 이것을 preaching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글에 대해서 이 preaching을,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설명을 하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무슨 헬파이어 인슈런스 같이 말입니다. 죽어서 킥킥 나는 그런 무슨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구원과 나의 영적인 성장이 나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sharing faith through the gospel.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넥스트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서머 오이코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우리의 그 소그룹 사역의 그 모토를 제가 새로 하나 이렇게 제시한 게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가 오이코스 하느냐? To be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이게 잘, 이게 캐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방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갈 거예요. 제가 리더십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리더 훈련하면서. What are we doing here? To be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이제 가을 수련회 가잖아요. 예? 겨울 수련회 이제 안 갑니다. 가을 수련회 갑니다. 근데 가을 수련회 가기 전에 가을 오이코스를 짤 거예요. 이제 8월 달에 사인업 받을 겁니다. 우리가 미리 받아요. 그리고 오이코스 첫 모임은 수련회 가서 하는 거예요. 수련회 조가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예요. 근데 그 오이코스는 이전까지 우리가 하던 오이코스하고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냐고요? To be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그래서 오이코스가 단기팀이에요. 오이코스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성격 공부하고 뭐 먹으러 가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오이코스 할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인근 각처에서 사명을 띈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Saving faith. Growing faith. And sharing faith.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께 추구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서머 오이코스하고 똑같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서머 오코가 잘 될까요? 단기팀이 잘 될까요? 예? 단기팀 안 해봐서 모르나요? 서머 오코 하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올 가을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미션.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미셔널 커뮤니티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오이코스가 모여서 그런 걸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션 베이스를 한번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보자. 워싱턴 DC 쪽에 교회 안 다니는 한옥권 우리 1.5세들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열린문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배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To be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여기서도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하고 워싱턴 DC 쪽에서도 한번 해보고 성령이 일하시면 절대로 앞서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면은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Why not on mission field? 네. 여러분 열리면 넥스트에서 선교지에 교회 개척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Why not? Why not? 그런 꿈을 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게 뭐예요? 적당히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될 것들이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 아티클을 뒤적뒤적 하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이런 제목이에요. Finding God's will for your life is easier than you think.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구글 쳐보면 나와요. 제가 종종 읽는 이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Carl Vaters라는 그 목사님이 쓰시는 블로깅에 이게 떴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약 90%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90%하고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 다시요. 저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약 90% 정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90% 정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그 아티클에서 그분이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Don't skip or skim the essentials. 본질적인 거,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 이거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Doing the 90% helps us see the 10%.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10%만 알려고 자꾸 그래요. 아는 90%는 관심이나 정성이나 열정을 잘 쏟지 않아요. 그냥 그 10%.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모르는 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근데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 90%를 찾아가면은 10%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 먼저 하면 모르는 거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거예요. 칭찬 듣지 못할 것입니다. 디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 둘씩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달 후에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to be on mission together for Jesus.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서머 오코와 단기팀 모임과 교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